The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o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6월 23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소식 살펴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동양의학, 뭐 비과학적이라고 또 무시하던 게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또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서 이 동양의학으로 눈을 돌리는 연구자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효능을 입증하려는 노력들 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동양의학의 저변도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곳 호주에서는 1970년대에 동양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수단으로 꼽히는 침술이 훈련 과정 및 협회 개발과 또 맞물리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센터 그리고 진료소와 같은 이런 소규모 의료시설에서도 침술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침술 널리 받아들여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침술의 효능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침술을 이용해 심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응급실에서 이 통증 완화 수단으로 침술을 이용하는 것, 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연구입니까?
네, 이것은 심한 하부요통이나 편두통, 발목염좌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침술만 시술했을 때와 침술과 약물요법을 병행했을 때의 통증 경감 효과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네. 지난 19일 호주의학저널에 실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침술이 하부요통과 발목염좌 통증 치료에서 약만큼이나 효과적이지만 둘 다 적절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RMIT 대학 마크 코헨 보건과학 교수는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 가운데 한 명으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을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침술, 동양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수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 동양의학 대신에 한의학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더 많이 쓰죠. 그만큼 이 한국계 구성원들에게 이 침술 아주 익숙한 의술인데요. 하지만 이 침술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침술은 신체 다양한 부분에 침을 꽂아 엔돌핀과 다른 신경화학 물질 배출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이때 배출되는 신경화학 물질이 천연 진통제 작용을 합니다. 네.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2500여 년 전부터 이미 침술이 이용됐고 약 800년 전에 전통 중약의 일부로 의학 시스템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중약은 한국, 일본을 넘어 구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까지 전파됐고 오늘날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침술과 침술의 임상 적용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보건기구는 20년 넘게 침술을 효과적인 치료 양식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의사 지시로 침시술을 받았을 때 메디케어를 통해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침술은 호주 가정의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체의학 유형 가운데 하나이고 의사를 위한 통증 관리 치료 지침에도 등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연구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진은 국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여러 응급실 의사들이 침술로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지만 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실험은 등가 연구였는데요. 이것은 어떤 치료법이 플라시보, 즉 위약보다 효과적인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치료법이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내는지를 평가한 연구라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등가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위약을 주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침술의 치료 효과를 연구했습니까?
네, 멜번에 있는 병원 네 곳에서 하부요통이나 편두통, 발목염좌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환자한테는 보통 지급하는 진통제를 주고 일부 다른 환자한테는 진통제와 함께 침을 놓고 또 일부 나머지 환자한테는 침만 놓아서 통증 경감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지만 통증을 측정하는 연구자는 각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증 경감 효과를 평가하는 단일 블라인드 연구 방식이 이용됐습니다. 의료 침술 자격이 있는 의사와 빅토리아주 중약 등록위원회에 등록된 중약자들이 침을 놓았고 통증이 있는 특정 부위 외에도 침술사가 선택한 혀를 따라 침을 놓는 방식이 이용됐는데요. 이것은 보통 진료소에서 행해지는 진료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치료 후 1시간이 경과한 때 그리고 퇴원 때까지 1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통증 정도를 평가했고 퇴원 후에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전화를 걸어서 환자의 통증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하부 요통과 발목 염좌의 경우에는 침술만 시술하든 진통제와 함께 침술을 시술하든 침술이 진통제만 처방할 때만큼이나 효과적이지만 편두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환자들이 본인이 받은 치료를 평가할 때 거의 대다수인 80% 정도가 그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이 받은 치료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 가지 방식 중 그 어느 것도 1시간여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족할 만한 통증 경감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의 의의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침술이 통증 완화를 위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한테 시술 가능한 치료법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진통제를 먹을 수 없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먹지 않은 환자한테 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또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부작용이나 남용 가능성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결과인데요. 침술이라는 대안이 없으면 응급실에서 이러한 진통제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만성 통증 치료 시 침술이 모핀만큼이나 효과적이면서도 더 안전하고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침술이 급성 통증 치료에서도 할 역할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구진은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해결돼야 할 이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실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는데요. 네. 우선 연구진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 많은 윤리적, 정책적, 규제적 이슈를 극복해야 했는데 이러한 이슈에는 의학적, 비의학적 침술사의 자격과 서양의학병원에서 침술을 시술할 중의사를 고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슈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크 코헨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더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침술을 시술하기에 최적인 의료인 유형, 응급실에서 일하기 위해 그들이 받아야 할 트레이닝 유형, 그들이 치료해야 하는 건강 문제 유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이슈를 다룬 추가 연구가 행해지고 이번 연구가 급성 통증 완화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토콜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침술이 응급실에서 효과적인 급성 통증 완화 치료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이를 보여주는 최신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전에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